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이 제일 좋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희 제 또래 한 30대 한 중반 혹은 40대 요 사이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컴보이라고 그런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그 게임기가 나와서 히트를 쳤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때를 써가지고 결국 얻어냈어요. 컴보이. 저희 동네에 이 게임기는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게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이 게임기 생각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좋았던 점은 행복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집에 가서 내 게임기 봐야지, 내 게임기 갖고 놀아야지 그 생각만 하면은 기분 나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친구랑 싸워도 집에 가면 돼. 집에 가면 게임기 있어.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어도 집에 가면 돼. 내 집에는 게임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 게임기 때문에 그 시절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럼 세상 선물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은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리는 정도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은 이미 그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서 아 선물 있지, 집에 가면 선물 있어, 내 마음속에 선물 있어, 이게 아닙니다. 그 선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선물을 누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잘 보는 사람 참 많아요. 교수들 중에서요. 제가 예전에 학부 다닐 때 저희 교수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성경을 안 믿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성경 잘 보는 사람, 몇 독씩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연구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도 왜 그 사람에게는 영혼의 선물이 없을까요? 영혼에 대한 구원의 선물이 왜 없을까요? 믿지를 못하니까. 그 선물을 객관적인 선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물을 내 걸로 받아들여야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린 이미 선물을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걸 누리질 못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선물을 받아 누리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 전에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요. 세상이 주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화평할 수 없어요. 우린 기쁠 수 없어요. 우린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평안한 거고 화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구원의 선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내면 안에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화평, 즐거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하고 우리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그 구절에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가장 중요했던 제사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화목제예요. 속죄제는 어떤 제사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양을 데리고 가서 소를 데리고 가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속죄제를 드리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시겠습니까? 즐거우시겠습니까? 심각하죠. 여러분 속죄제는요 심각한 제사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다 고하면서 괴롭게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래서 그 제물은요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양과 소를 제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내 죄가 이 양에게로 이 소에게로 전가됐다고 내 죄가 이 양과 소에게로 들어갔다고 믿기 때문에 그 소 양은 먹을 수가 없어요. 죄가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먹겠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심각한 제사인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속죄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실까? 제가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볼게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마 팔짱을 끼고 보실 거예요. 아들은 무릎 꿇고 빌고 있고 아버지는 팔짱 끼고 너 잘못한 건 아냐? 째려보시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속죄제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괴롭게 심각하게 그게 속죄제예요. 반면에 이제 두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증거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화목제는 심각한 제사일까요? 기쁜 제사일까요? 기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너무 행복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살아 역사하셔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였어요. 그래서요 화목제 때 드리는 양과 소는 먹을 수 있어요. 제사 다 드리고 나서 주위 사람들 모아서 또 제사장과 함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 드려서 기분 좋고 나중에 제사 끝나고 그 고기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또 상상해 봤어요. 화목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어떨까? 팔짱을 끼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의 눈을 맞추시면서 그래 나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은 웃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나 좋아요. 그게 바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모습이고 그걸 받는 하나님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삼으셨대요. 속죄제가 문맥상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맞잖아요. 그럼 당연히 속죄제일 것 같은데 예수님을 속죄제로 삼은 게 아니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완전히 회복돼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죄만 회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만 사해 주시는 심각하게 그래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나 너 사랑해. 나 너 때문에 행복해 안아주시는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로서 그러니 우리는 마음에 참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즐겁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는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환경을 보고서는요 절대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만큼 힘들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종종 묵상을 해요. 그럼 눈물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괴롭게 살 수가 있을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하, 여러분 바울보다 힘든 분 여기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에 내 삶이 어땠는지. 옥에 갇히고 세 번 태장, 태장은 곤장이죠. 엉덩이 맞고 돌로 맞고 바닷가에 가는데 파선당하고 세 번이나 일주일하를 바다에서 표류하고 여러 번 선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 바울은요 적이 너무 많았어요. 유대인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변절자라고 욕을 먹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이방인도 싫어했어요. 여기서 이방인은 로마인이거든요. 로마인들은 바울이 싫을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동지는 없는 거예요. 다 적이에요. 그 제가 가장 눈물 나는 구절은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다. 이 구절이에요. 그 당시 율법에서는요 사람을 40대 때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의학적 식견으로는 사람이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40에 하나 가만매 39대를 맞았다. 무슨 얘기예요?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40대 맞으면 죽는 거니까 그만큼 죽도록 39대를 그렇게 많이 다섯 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옥에도 많이 갇혔죠. 근데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래요.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은요 지금의 교도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교도소는 인권이 있고 밥도 잘 주잖아요. 바울이 갇혔을 때의 그 감옥, 로마 문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감옥은 지옥이다. 매일 밤 채찍 소리가 난무하며, 그럼 채찍에 맞으면 어떻습니까? 지금과 같이 무슨 가죽으로 된 그 정도 채찍이 아닙니다. 쇠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이에요. 그럼 살점이 떨어져 나가겠죠. 거기에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쓰러져서 잠을 청하는데 괴로워서 잠이 오겠어요? 그 다음날 딱 저녁 시간이 되면 또 끌려가서 또 맞는 거예요. 찢겨진 상처에 또 채찍이 가해지고 찢겨진 상처에 또 채찍이 가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상처가 아물겠습니까? 절대 아물지 않죠. 썩죠. 그러면서 거기에 벌레들이 꼬이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제일 많이 걸렸던 병, 나병,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시병. 그 병 때문에 다 죽어나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은 나오는 그 확률이 10명 들어가면 1명 나올까래요. 9명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에요. 거기서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뭡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요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은요 느낌이에요. 감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억지로 기뻐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바울은 진짜 기뻤다는 거예요. 감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요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진짜 기뻤어요. 환경과 관계없이 기뻤어요. 데살로니카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살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았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뻐할까? 그 악조건 속에서, 그 괴로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정답은요, 구원의 선물. 제가 도입부에 얘기했죠.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 가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친구 관계에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면 컨보이가 있다는 그 생각, 그 믿음. 지금 내 인생 힘들어도 고작 7,80이야. 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릴 상급이 있어.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기쁘게 살 수 있어. 그 구원에 대한 선물을 항상 묵상하며 항상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괴로운 현실, 안타까운 현실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할 수 있었어요.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로마에 가면 꼭 들러야 될 곳이 있어요. 카타콤이라는 데입니다. 카타콤은 그 당시에 무덤, 공동묘지였어요. 그 공동묘지 안에다 땅을 파고 지하 동굴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산 곳입니다. 왜 거기 살았겠어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어딜 가나 로마 병사들이 와서 자신들을 죽이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무덤 그 지하 깊은 곳에 또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산 거예요. 설마 여기까지 찾아서 와서 우리를 잡아가진 않겠지. 무덤인데 사람들이 다 저주하는 무덤의 공간에 올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여러분 몇 년 산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300년 살았습니다.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3대가 넘어가죠. 300년이요. 할아버지도 거기서 살았고, 거기서 애 낳고선 아버지도 거기서 살고, 또 애 낳고 아들도 살고, 또 손자도 살고. 1854년 지오반니 로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카타콤이 발굴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시체가 미라도 되고 뭐 뼈 아직 쪼가리 남고, 그 시체가 몇 구 발굴된 줄 아십니까? 600만 구가 발굴됐어요. 600만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무덤에 가서 고난을 받으며 평생 그 지하 동굴에서 산 거예요. 가끔 몇 명이 이제 몰래 나가서 시장에서 먹을 거 쪼가리 주워 와서 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또 몇 명 나가서 시장 바닥에 가서 또 야채 찌끄러기 주워 와가지고 또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카타콤에 들어가지 않은 성도들은 순교의 길로 갔어요. 두 가지 순교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는 화형, 그리고 사자밥이 되는 화, 무서운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사형법이 있었어요. 그럼 가끔은 그런 걸 상상해 보세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요. 그분들은 사자밥이 됐어요. 그럼 개에 물려보신 분 계세요? 저는 고양이한테 물려봤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사자밥이 돼요. 사자가 물어뜯어요. 그 상상해 보세요. 그 고통. 불에 타서 죽는 거. 화상만 당해도 얼마나 괴로워요. 불에 타서 죽는 형벌을 받고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예수님이에요. 그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구원에 대한 선물만 바라보고 그 순교의 제단에 피를 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선물. 그게 너무 귀하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까? 이것을 너는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여러분은 지금 살아서 예수님 믿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돼야 돼요. 유일한 고백. 유일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이제 내면에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차츰차츰 바뀌어요. 이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삶이 점점 바뀌어요. 가장 바뀌는 정말 클라이막스적인 환경이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괴로운 현실이 와도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래서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 돼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의 끝은 환난이 아니라 환난의 끝은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 다 있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선물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러분 참고 인내하세요. 이게 공식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노하우, 어떻게 고난을 이기는지 그 노하우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뭐래요? 참고 인내하래요. 인내. 그럼 인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인내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거예요. 뭘 오래 참냐면 감정을 오래 참아요. 감정을 참아내는 것이 인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의 반응, 심리적 반응은 분노예요. 억울함이에요. 짜증남이에요. 그 감정이 솟구쳐 나와요. 저라고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너무 많았죠.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상하게 내 심리적으로 드는 그 이상한 감정은 분노였어요.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나?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순하게 순수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짜증이 나요. 그러면서 분노가 치면 분노의 감정이 표출돼요. 원망이 섞여요. 그 감정을 참아내는 게 그게 바로 인내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자족은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똑같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선생님, 율법 선생님 밑에서 수제자로서 공부했던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게다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 따기 뭐 천배, 만배 어려운 게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 군대의 그 오피셜이라는 사람도 심지어 로마 시민권이 없었어요. 로마인인데.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로마인이라고 또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백도 있어야 되고요. 권력도 있어야 되고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근데 히브리인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의 집안이 엄청 짱이었다는 거죠. 최고의 재력가였고 잘나가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상해보세요. 바울의 어린 시절 누리며 살았겠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최고 것을 누리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기득권 모든 걸 포기하고 어떻게 살죠? 고난의 삶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런 위험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춥고 굶고 헐벗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것도 경험했고 최고의 밑바닥도 경험했어요. 최고의 엘리트로서도 살아봤고 가장 밑바닥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서도 살아봤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도 경험해보고 최악의 것도 경험해본 결과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수험생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잘못 적용했어요. 이 구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신감 넘치게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어려움을 경험해보고 최고의 것도 경험해보고 모든 상황을 경험해본 결과 나는 어떠한 삶의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다 그 조건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족은요 여러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린 자족하면 한숨 쉬면서 그래 이게 인생이지 뭐 인생이 원래 이런 것이 그게 자족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족은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자족의 삶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라고요? 감정을 참아내는 거. 그리고 어떠한 삶의 환경에 오더라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자족입니다. 이런 인내가 갖춰지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연단입니다. 연단 참 어렵죠. 연단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참 쉽습니다. 그리고 좀 원어가 되시는 분은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쉽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의미는 성품입니다. 영어 성경에선 캐릭터라고 나오는데 성품.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인내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들이 이제 내 안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인내하면, 참아내면, 감정을 극복하면, 내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드리면 드릴수록 그 인내가 내 안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소망, 고난을 극복하는 소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 공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고난만 빨리 지나가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심리적 속성이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오면 아 빨리 경제적인 문제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빨리 지나가면 그럼 이제 고난이 안 옵니까 평생? 또 오지요. 뭐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가 병원에 갔더니 위궤양입니다. 뭐 이렇게 진단을 또 받고 또 그게 건강의 문제가 또 해결되면 끝입니까? 또 자녀가 속세기죠. 그러니까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고난이 딱 오면 빨리 지나가야지 빨리 지나가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내가 인내하는 법을 훈련해야지. 내가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채워줘야지. 그렇게 여러분 시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고난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고난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축복,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요셉을 좋아해요. 요셉을 왜 좋아하냐? 뭐 나중에 뭐 성공해서? 아닙니다.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잘 인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요.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다 알잖아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죠. 여러분이 이제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스토리를 잠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가정해 보시고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이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당시 종은 인권도 없었는데 주인이 죽이면 그냥 죽는 게 종이었어요. 동물보다도 인권이 없었던 존재가 종인데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가운데 드는 감정이 뭘까요? 분노심, 억울함, 형에 대한 복수심.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지라.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수의 집에 팔려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 종인데, 이제 내 자유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일만 하는 부려먹는 종인데 어떡하시겠어요? 대충 하겠죠?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대충 하고 보디발이 뭐라고 하면 아, 그렇게 하세요. 아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게 뭐야? 두고 봐라. 언젠가 형을 만날 날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요셉은 그런 복수심이 없었어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감정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그 환경을 받아들였어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종이었던 노예였던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걸 맡겨요. 돈까지 맡겨요.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으면 모든 걸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함으로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결과가 뭐예요? 축복이었습니까? 아니죠. 더 큰 고난과 시련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죠?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자리를 피하다가 누명을 얻고 감옥에 갑니다. 이쯤 됐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감정상태 어떻겠습니까? 그 복수심, 분노심이 더 커졌겠죠. 저 같으면. 이야, 이거 제대로 살았더니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는 또 고난이네. 나 이제 못 살겠어. 이제 괴로워. 나 이제 안 살아. 그냥 혀 깨물고 죽을까 보다. 이랬겠죠.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조차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 감정을 극복하고 그 감옥이라는 처절한 환경도 받아들였어요. 자족했어요. 또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간수가 모든 일을 죄수였던 요셉에게 맡겨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간수가 죄수한테 일을 맡겨요. 자신의 일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으면. 꿈 해몽까지 해주죠. 그 안에 죄수들 꿈 해몽까지 해주고. 리더가 됐다는 감옥의 리더.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결국 그는 소망으로 나아가죠.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맺혀지면서 소망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복수심, 분노심 있었을까요? 형에 대한? 없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압니까? 구절을 가르쳐 드릴게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바울은 복수심, 분노심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형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간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지금 누굴 위로해야 되는데 요셉이 형을 위로해. 형들이 요셉을 위로하고 미안하다 용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그래야 할 판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괜찮다고 나 용서한다고 난 분노심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게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억울한 일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그렇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내 인생에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대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대요.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그 당시에 흉년이 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지혜를 써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창고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어가지고 7년 흉년에 대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고백이에요.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셨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래. 난 이미 당신들 용서했대요. 분노심 없대요. 복수심 없대요. 그 증거로서 내가 당신들을 기르고 당신들의 자녀조차도 내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기르겠다는 고백이에요. 용서의 증거까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환난, 인내, 성품, 소망.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공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른 나이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한 10여 년간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공부하러 왔습니다. 제 목회 사역 가운데 이상하게 구비구비하다 어려움들이 다 있었어요.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 그리고 나서 청소년 사역할 때, 청년 사역할 때, 군목 사역할 때, 또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할 때, 그 다음에 단독 목회할 때,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저의 인내를 훈련시키셨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군종 목사, 저는 한국에서 공군에서 군종 목사로 사역한 적 있습니다. 한 3년 동안에. 그 군종 목사로 사역하기 전에 군목도 채플린도 훈련을 받아요. 장교로 임관하기 때문에 장교 훈련을 받습니다. 경상도 분 계세요? 경상도 영천에 가면 3사관 학교라고, 육군 제3사관 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장교 훈련을 받습니다. 저기 계시는 것 같습니다. 훈련 받으신 분. 장교들은 거기서 받아요. 학사 장교도 받고 그다음 특수 장교들도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저는 거기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불량 전투화를 지급받게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걸 불량 전투화인지. 그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확률이 1000분의 1이래요. 1000명 중에 한 명 걸릴까 말까는. 근데 그 확률에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불량 전투화를 지급받고서 신었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근데 50km 행군을 하기 전에, 유격 행군을 하기 전에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비 훈련을 해요. 적응하려고. 한 8km 정도 예비 훈련을 40km 정도 되는 배낭, 군장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메고선 걷는 훈련을 해요. 근데 평소에 몰랐는데 그 40km를 딱 메고선 걷는 순간 이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이 군화가 이상한 거예요. 내 발에 안 맞는 거예요. 자꾸 뒤꿈치에서 뭐가 찌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걸었어요. 전 그 당시만 해도 저도 군대를 안 갔다 왔기 처음 간 거기 때문에 군대는 무조건 참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잘못 생각했어요. 한 1km 걸었을까요? 진짜 발 뒤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2km 걸었어요. 막 쩔뚝거리면서 끝까지 했어요. 진짜 발에서 뭐 송곳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발 뒤꿈치.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뒤에 있던 동료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피다. 전투와 바깥으로 피가 새어나는 거예요. 저는 영화의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저의 현실인 거예요. 전투와 바깥으로, 군화 바깥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의무관이랑 또 저를 가르치던 훈육장교랑 막 뛰어나와서 저를 엎어뜨리는 거예요. 더 걸으면 안 되고. 그리고 칼로 제 전투화를 째고 병원으로 보내버렸어요. 군대 병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는 훈련 초반기였습니다. 아직도 훈련 두 달이 더 남아있어요. 초반기에 그렇게 다친 거예요. 진단 결과 가래요. 훈련소 더 못 있는데 내년에 오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년에 오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또 그 당시 이제 목사 안수 받고선 그리고 가서 인사 다 하고 갔는데 이제 며칠 만에 나타나서 다시 왔습니다. 이제 내년에 올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피해서. 창피한 건 가고 아프니까 발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때 일기를 썼어요. 그 책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걸 읽어봅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단을 했어요. 저 여기 있겠습니다. 그 각서 쓰래요. 네 발 어떻게 돼도 상관 안 하겠다. 그 각서를 썼어요. 난 여기서 훈련 마칠 거라고. 그때 여러분 상담자 교수님들은 학생들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잘 도와주세요. 그때 제 훈육장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책임 안 진다. 너 발 어떻게 해도 난 책임 안 줘. 네 알아서 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수님들 혹은 뭐 위에 상관들은요. 위로해줘야죠. 넌 할 수 있어. 격려해줘야 되는데 제 훈육 장교는 네 알아서 해. 나 몰라. 이랬어요. 하든 말든. 그래서 전 하기로 결심했어요. 다만 제가 제안으로 냈던 게 군화는 못 씻잖아요. 뒤꿈치가 나갔어요. 그래서 매일 치료를 받아야 돼요. 훈련 마치고 그 훈련소 병원에 가서 매일 소독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뒤꿈치 양쪽 뒤꿈치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전투화는 못 신으니까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운동화를 꺾어 신겠습니다. 운동화를 꺾어서 신고 운동화 그 줄을 칭칭 발에 동여매고 뛰면은 이게 빠지잖아요. 운동화 꺾어 신었으니까 칭칭 감고선 그렇게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운동화 꺾어 신고 그다음 운동화 줄을 발목에 그다음에 운동화랑 내 발이랑 칭칭 동여 감고선 빠지지 않게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의 열애도 없이 다 했어요. 제일 눈물 났던 적, 힘들었던 적이 그 아까 말씀드린 50km 행군이었어요. 그건 이제 10시간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산악길도 가야 되고 40km 매고서. 그래서 1시간 걷고 10분 쉬는데 저는 10분 쉬는 기간 동안 신발 벗고 그 운동화 벗고선 소독했어요. 애들은 잠자고 물 맞고 쉬고 있는데 저는 10분 딱 걸리더라고요. 딱 반창고 떼내고 소독하고 약 바르고 다시 거즈 그리고 붕대 감고 딱 10분이 걸려요. 1시간 걷고 10분 동안 계속 그거 하고 가기 전에 의무관은 저한테 진통제 8알을 줬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매시간 먹어라. 그래서 제가 진통제를 받고선 갔는데 도착했습니다. 저 진통제 한 알도 안 먹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젊고 뭐 정신력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 그것 때문에 했어요. 그때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인내하라였어요. 참아라. 참아내라. 그래서 전 참았어요. 참고 걸었어요. 참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이상하게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인내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썩을 것 같아요? 괴로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내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성품, 사랑이 넘쳐져요. 평안이 넘쳐져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훈련 다 마치고 나서는 그 훈육장교, 불교 신자였거든요.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 존댓말을 갑자기 써요. 진작에 좀 쓰지. 갑자기 쓰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예, 내가 깜짝 놀랐죠. 역시 목사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봅니다. 오,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줄은. 교회 갔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매일 훈련소 병원에 다녔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은 기존에 거기서 그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죠? 그 의무관이라고 그러죠? 의무병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한 30여 명 있었거든요. 거기서 근무하는 애들이. 매일 제 발을 소독해주고 고쳐주니까 그 의무병들이 돌아가면서 걔네들과 친해졌어요. 제가 뭐 하겠습니까? 전도했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중에 한 명이 자살하려고 했던 애였어요. 어느 날 이제 치료를 제 발을 제 치료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저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자살하려고 한대요. 군대는 자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왜? 근데 이제 발 아픈 건 생각도 안 나요. 왜 왜? 그래가지고 상담을 해서 그 아이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걔가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왔어요. 훈련소 교회. 그래서 걔가 완전히 회복돼서 걔가 친구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훈련소 친구들, 그 의무병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의무병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 소망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깨닫습니다. 확신을 얻습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군목사역을 어렵게 마치고 저는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제가 뭐 옛날부터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뭐 결심했던 거 전혀 아닙니다. 갑자기 오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어떤 교회에 가기로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기로 준비까지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사람들과 다 해놓고 다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군목으로 제대하기 한 달 전쯤에 인도네시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인도네시아에는 젊은 사역자가 없대요. 청소년 사역자, 청년 사역자가 없다는. 그래서 당신 소문을 들었으니까 와달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아무도 없다고. 전문 사역자가 없다고. 오, 제가 느낌이 어땠겠어요. 나는 한 번도 선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심지어 선교학 과목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신학을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전 선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너무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세요. 하기 싫은 거 빼다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선 이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 인생에서 내 사전에서 인도네시아는 없어. 지워버렸어. 다음날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담돼서 결국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한 달 만에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그때가 이제 그때도 결혼하고 이제 두 달째였거든요. 속전속결 아주 빨랐어요. 군대 제대 전에 결혼도 하고 제대도 하고 그다음 한 달 만에 인도네시아 가고 그런 아주 총알과 같은 그런 순식간에 모든 일들 갑자기 제 환경들이 막 바뀌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사역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역은 했던 대로 하면 돼요. 설교도 하면 되고요. 언어 같은 거는요 그냥 부딪히면 뭐 떠들거려도 그 사람들 다 받아주고 그래요. 착하기 때문에. 다른 거 어려운 게 없어요. 제일 어려웠던 건 뭐였냐면 밥을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배가 안 아파요. 그게 너무 좋아요.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배탈이 잘 나고 배 아프고 그리고 제가 장티푸스 두 번에 걸려봤거든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세요. 더운 나라 가시면 여기도 덥지만 더 더운 나라 환경 안 좋은 나라 가실 때 장티푸스 관련된 주사는 꼭 맞고 가십시오. 너무 괴로워요. 장티푸스도 종류가 있는데 악질 장티푸스에 걸리면요 너무 괴로워요. 하루에 화장실 한 50번 가거든요. 그리고 열이 안 떨어져. 해열제 먹어도 절대 안 떨어져. 그래서 항생제 계속 투약하면서 씻어내고 그리고 약을 계속 복용을 해야 돼. 그리고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장티푸스의 균은 간에 붙어 있대요. 추운 나라에 가서 3년을 살아야 그게 완전히 없어진대요. 근데 전 다시 더운 나라 왔네요. 간에 아직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힘들 때는 그게 다시 아직 또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이 학생 사역이었어요. 제가 힌두교 학교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사역을 제가 주로 포커스를 맞췄어요. 여러 사역들이 있었지만 거기 애착이 많이 갔어요. 전 청소년 애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싶었어요. 힌두교 학교에서 목사가 선교사가 들어가서 할래니 뭐가 되겠습니까? 경비원들이 막습니다. 못 들어가게 해요. 신분증 제시하래요.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신분증에 종교가 표시되어 있어요. 차별하려고. 그래서 저도 인도네시아 신분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크리스찬이라고 써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 차별받는 존재야.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머리를 쓰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부모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경비원한테 저 2학년 몇 반에 그냥 대충 얘기한 거예요. 누구의 부모다, 아빠다. 오, 그래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힌두교 학교에 들어가서 크리스찬들을 발굴했어요. 어떤 애들이 크리스찬인가 있어요. 분명히 거기는 종교의 자유는 있거든요. 크리스찬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학생을 찾았어요. 크리스찬 학생들을. 한 두세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모아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교실 절대 내줄 수 없대요. 알아서 니네가 하던 안전은 책임 못 진대요. 그래서 쓰레기장에서 기도해야 하고 운동장 뒷구석에서 기도해야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뜨거워지고 불붙어서 그 기도 모임이 30명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학생 보호 차원에서 교실을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기도 모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라고 그 당시에도 그게 활달이 돼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인도네시아 기도 모임, 기도 운동을 벌이고 거기 한 2만 명에 가입해서 어린애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그 기도 모임 같이 동참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하나하나 아이들을 통해서 그 기도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게 어른들까지 동참하게 되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고난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인내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뻔한 것 같아요. 근데 지키긴 참 어려워요. 어려움이 왔을 때 참아내야죠. 제가 배가 아프고 장태푸스 걸리고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참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니까.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개인스빌 성도님들, 힘드시죠?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미국 생활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시는 분들 영어도 잘 안 되고 미국 학생들 특히 백인들 사이에서 공부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은근히 왕따 당하잖아요. 저도 경험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한국에서 내가 똑똑하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영어도 못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부모님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게 고난을 이겨내는 전제예요. 그 선물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시각이 바뀌어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환난을 환난으로 보지 않고 소망으로 바라보게 돼요. 영혼 구원의 선물을 붙잡고 인내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연단이 오고 성품이 갖춰지고 비전과 소망을 이루게 돼요. 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야고보서 1장 4절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래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내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믿음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죽을 때 필요한 보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죽을 때 필요한 거지, 구원받았다는 거. 아직 난 젊으니까. 아직 나와 죽음과는 거리가 머니까. 나중에 이 구원에 대한 믿음 그냥 좀 살려보면 되지. 이 정도 차원으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죽을 때만 필요한 보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서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선물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선물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여러분 현실에 적용하세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현실을 뚫어내지 못해요. 현실에 가면 그 현실 속에 내 구원에 대한 믿음, 그 선물에 대한 확신이 삭혀들어요. 잠식돼요. 현실이 더 세요. 그 현실을, 그 강력한 믿음이 뚫어내지 못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여러분, 믿음이 현실을 뚫어내야 돼요. 극복해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값어치 있는 진짜 믿음이에요. 귀한 선물일수록 써야 돼요. 귀한 선물이라고 포장해두면 됩니까? 저희 어머님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좋은 가방을 선물해드렸더니 제가 작년에 집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아유, 엄마 왜 이거 안 쓰냐고. 먼지 가득 쌓여 있잖아요. 야, 이렇게 좋은 건데 그냥 응? 아껴둬야지. 엄마 언제 쓰시겠어 이거. 벌써 4년이 지났어요. 창고에만 두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귀한 선물일수록 꺼내서 써야 돼요. 구원에 대한 선물 지금 현실에서 써야 돼요. 묵혀두지 마시고. 그래야 의미가 있고 그것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살아서 믿는 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내십시오. 어려운 현실,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소망을 기대하면서 능히 이겨내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선물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환난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스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